대인관계라는 주제는 참 깊고도 넓고도 오묘합니다. 관계는 사람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대인관계의 시작인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안다, 제대로 안다, 모두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는 관계를 잘 알기 위한, 관계를 잘 하기 위한 맞춤 솔루션, 네, 말씀대로 하면 대인관계 완벽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세상에서 말하는 관계 맺기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관계를, 대인관계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관계를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이어나가고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봐야겠죠. 관계란 무엇인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란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등이 서로 관련을 맺음 또는 그런 연계라는 말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 관계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대상과 대상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겨났을 때 관계를 맺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글자가 한문인 건 아시죠? 네, 한문입니다. 네, 관계의 한자풀이가, 이 한문풀이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관과 개, 이 두 가지 글씨를 나눠서 설명할 건데, 첫 번째 관은요, 이 관계할 관입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문에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 안에 저 빗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관계할 관은 성문이나 문을 굳게 닫아 거는 빗장, 이 빗장을 걸어 닫거나 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마음의 빗장을 열거나 다시 잠그는 것, 그것이 관계할 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개는요, 멜 개입니다. 이 개는 사람을 이어준 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 인 변에다가 네, 있다 개가 합쳐진 글씨입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빗장을 걸어 잠근 문 형태를 띈 문자 관계할 관으로 시작됩니다. 우린 서로 남이었을 때 빗장이 걸린 문처럼 확고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면 멜 개의 모습처럼 서로 이어지는 순간, 문이 열려서 서로 이어지는 순간 관계란 단어가 완성됩니다. 이 관계란 닫힌 마음을 열고 들어가 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가 되는 것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뜻을 풀이해보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말로는 되게 쉬웠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마음의 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그 후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어져야 하죠. 그런데 문자 정의보다 현실 관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일단 관계를 맺기 전에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 수 있나요? 아무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마음의 빗장을 풀기 위해 수많은 검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익이 되는 사람과 혹은 잘난 사람과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대인관계에 생각보다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봐도 되게 사람 좋아 보이고 둥글둥글해 보이고 동그리의 이제 기본 베이스인데, 저는 그래서 관계에 되게 관심이 있었고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관계를 돌아보니 저는 마음의 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터폰으로만 대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터폰으로만 대화해서 나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 인터폰으로만 하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대면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 사람의 불편한 모습, 나의 불편한 모습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 관계가 되게 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마음의 빗장은 더 견고해졌고 서로 이어져야 할 끈, 연결되어야 할 마음의 끈들은 더 얇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모순에 빠지게 되죠. 관계는 잘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관계를 깊게 하고 싶지 않거나 더 잘하고 싶지 않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인관계의 장르를 바꿔드립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연극의 대장르는 희극과 비극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비극은 인간적인 결함으로 이제 파국에 이르는 이런 그 장르라면 희극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장르라고 하죠. 대인관계에도 비극과 희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파국이거나 행복하거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인물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비극과 희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방법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절망스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인관계는 비극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대인관계는 비극이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절레절레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다들 중립이시군요. 네. 대인관계가 비극이다라는 말은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대인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가 되었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대인관계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도 하나님처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초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돕고 연대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관계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처럼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무엇이 침범했을까요? 죄가 침범했습니다. 성경은 죄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 대인관계의 모습을 매우 비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사람, 대인관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비극적인 대인관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과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대인관계였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하와를 향한 극찬은 서로 손가락질하는 책임 전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기에 바쁜 책임 전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제가 함께 있습니다.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인류는 이제 다른 사람을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비교와 경쟁은 결핍으로 이어졌고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죠. 노아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한 사람과 세상, 사회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사람들의 관계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무관심하게 바라봅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누군가를 고립시키는 공감과 연대감의 상실에 그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봅니다. 그들의 신앙은 광기였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아주 잔인한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인관계는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분노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 따위는 공감하고 싶지 않고 연합하거나 연대하거나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경쟁과 생존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대인관계는 비극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인관계의 비극,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인관계의 비극을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시각으로 적용한다면 다윗은 사울은 다윗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직장 상사였죠. 다윗은 사울이 채용한 직원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채용한 인사 담당자, 인사권자였죠. 사울이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이 사울의 마음에 꽂힙니다. 이 소리에 다윗을 좋아했던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궁중 악사였던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집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에 창을 던진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몸을 피해 달아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사울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을 던집니다. 말과 행동, 시선과 감정, 소문을 내고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을 던집니다. 물리적 창은 아니지만 그들이 던지는 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구멍이 날 때도 있고 다윗은 피했지만 우리는 그걸 피하지 못해서 우리가 벽에 박힐 때도 있습니다. 그 창으로 인해 우리의 관계는 늘 위협받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창에 그 마음 우리의 마음에 그 창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가시도 친 창.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합니다. 분노, 짜증, 조롱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묵상할수록 왠지 제 자신을 이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라는 생각에 우리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김은영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떤 리더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전도사님께서 끝이었습니다. 네, 창을 던진 건 아니지만 뭔가 찝찝한 이런 상황이죠. 우리 주변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창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에 구멍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크리스천들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독설을 내뱉는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분노, 모든 분노를 뒤로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할까요? 아니 안 되던데요.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얼굴 보니까 다시 큰 분노에 휩싸이게 돼요. 얼굴만 봐도 힘들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열받아요. 저 사람이 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해라 뒷담화해라 여론 조작해갖고 저 사람 다 이제 고립시켜라 적당한 때에 복수하고 적당한 때에 저 사람을 공격에 빠뜨려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울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릴스에 필수 호신술이라는 이 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향인의 필수 호신술, 뭐 직장인 필수 호신술 등 이 영상이 있어서 다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크리스천 대인관계의 필수 호신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손을 푸시고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다 손을 이렇게 좀씩 풀어주세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방할 때도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네, 여러분이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너와, 네, 이렇게. 너와, 나의, 거리는, 여기까지야. 네. 네, 네 잠시, 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이 창을 던질 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달아난 것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다가오고 있다면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매일 보는 관계는 이 물리적인 관계를 두기는 어렵죠. 맞죠? 맨날 내 뒤에 앉아서 계속 기침하고 막 이상한 소리 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경계선을 두르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여기, 너와는 여기, 이 줄 긋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손을 풀고, 나는 너랑 달라. 네, 이렇게 고개도 이렇게 자 움직이셔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요.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은 그 떨어진 창을 벽에 박힌 창을 다시 뽑아놓고 내가 다시 던져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던져버리고 싶었을 건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심지어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하지 않겠다.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복수하지 않겠다. 마지막이죠.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따라해 봅시다. 너도 존중하는 의미로, 네, 손가락질 말고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지? 네. 네.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네. 너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랬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것, 비록 내가 그 사람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죠. 언젠가 그 선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사울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울처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다짐을 하는데 이런 다짐입니다. 적어도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말자.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순 없어도 미워하진 말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물론 이걸 나도 잘 지키고 있나? 목사님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잘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가짐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울이 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 쌍방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은 크리스천들의 대인관계 대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대인관계의 비극은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호신술 잘 기억하셨죠? 이 호신술 잘 기억해서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과 같은 사람과 건강한 경계선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은 창들이 좀 아플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던진 창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의 대인관계, 우리 크리스천들의 대인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도록, 내가 사울이 되지 않도록 잘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천들의 호신술, 필수 대인관계 호신술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비극적인 대인관계가 아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는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젠 비극에서 희극이 되는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니 앨런이라는 작가의 당신의 사람을 찾으라 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 라는 의미인데 나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할 건데요. 여러분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다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뭐 적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섯 가지의 유형의 사람, 그 유형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이 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현자입니다. 현자.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두 번째, 응원자입니다.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친구.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응원자입니다. 세 번째, 동역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심지어 이 동역자들은 죄도 같이 짓는 그런 친구들이 바로 동역자입니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하는 친구들. 네 번째죠. 조언자입니다. 따끔한 조언. 따끔하게 일침을 날려주는 내 친구.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지만 왠지 계속 만나게 되는 내 친구. 네. 다섯 번째, 재밌는 친구. 얘랑 만나면 너무 웃겨. 너무 재밌어. 너무 신나. 그냥 기뻐.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움인 친구가 있죠. 마지막, 약속을 주도하는 기획자입니다. 나는 이 친구랑 가면은 뭐 계획 안 짜도 돼.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내 친구. 그런 친구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내 삶 가까이 있는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상에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서로 우리는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친구들의 말은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비극에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로 인해 고통받는 다윗을 위해서도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이제 본래 그의 적이었어야 합니다.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은 왕권을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제1호 숙청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언제든지 비극을 넘어 희극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앞을 막은 사람, 다윗을 변호하고 중재한 사람,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주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보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빗장을 먼저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신하였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줍니다. 다윗을 보고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꼈습니다. 신하가 먼저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친문을 같이 맺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왕자가 찾아가 그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윗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아까 한문 프리처럼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리저리 재고 따지고 판단해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다윗과 요나단 같은 희극적 대인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겨울 해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대만으로. 그런데 저희가 뭐 대단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이제 평소에도 자기 마음에 깊은 것을 얘기하기도 어려워했고 특히 신앙적인 얘기하는 건 더 이제 조금 더 힘들어했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나눔을 하는 그 시간에 다른 팀원이 막 자기 얘기를 예수님 간증을 막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운 얘기, 힘들었던 얘기를 막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12시가 넘어 새벽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제서야 잘 나누지 못했던 친구의 마음 가운데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니 이 친구의 마음도 활짝 열려서 이제는 좀 투머치 토커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서 삶을 자주 나누고 있어요. 막 억지로 만나고 약속을 잡아서 그 삶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 언제 만들어지나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 때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희극적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요나단에게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관계의 연결선이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 관계의 연결성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이 그 우정의 증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죠. 오늘 본문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렛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두 사람은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 관계의 연결성, 이 우정의 증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부어주신 그 기름,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극심한 불안함에 요나단에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합니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도 요나단은 다윗의 감정, 그 불안함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다윗의 편이 되어주며 하나님 앞에 그때도 우정을 맹세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힘들 때 자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사명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계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관계는 사람끼리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대화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극적 관계가 희극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라는 단어, 이 문자의 의미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젠 비극적 관계에서 희극적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변해야겠죠. 말로만 들어서 끝나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라는 이 추상적인 구호, 그냥 그렇게 삽시다 라는 추상적인 구호를 넘어 요나단 같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변화의 두 가지 열쇠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째는 이 문자 그대로 관입니다. 관. 문을 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굳게 닫힌 빗장을 여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닫힌 빗장이 있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죽어도 내 마음을 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크리스천은 먼저 다가가주는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검열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고 있거나 혹은 내 마음을 열어주길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이 검열의 과정을 대폭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인터폰으로만 대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연약한 것은 감추려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라고 자신을 먼저 드러내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입니다. 매개. 하나님을 모든 관계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관계 완성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끈으로 이어지는 이 개라는 문자의 모습과 같이 이어지는 것이 관계의 완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 선이 감정이고 친분이고 시간일 때 그 선은 쉽게 달고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인이셨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그들의 관계는 단단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갈등 속에 혼자만 생각과 감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 내 관계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관계의 연결선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관계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극적인 관계를 희극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 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의 자리에 두고 모든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우리의 관계는 비극에서 희극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비극에서 희극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면 크리스천의 모든 관계가 희극으로, 모든 관계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희극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관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사울이 아닌 요나단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이 관계의 비극에서 희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관계지만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중심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 그대로, 나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대인관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인관계의 모습입니다. 사울처럼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요나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만남 속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